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로 불리는 선동열, 현재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일본 프로야구 무대로 건너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선동열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줄 수 있으리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국보급 선수라는 별명답게 선동열 선수가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 프로야구의 자만심을 꺾어놓으리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그가 일본 프로야구에 발을 내디딘 첫해 만에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995년까지 해티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던 선동열 선수는 1966년 시즌부터 일본의 주니치 드래곤즈에서 뛰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니치 구단의 연고지인 나고야의 각종 언론은 그리고 일본의 각종 언론들은 선동열 선수를 나고야의 태양이라고 지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 선동열 선수는 모친께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해야 했고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각 구단들은 선동열 선수의 훈련 부족과 부상에 따른 모든 약점과 습관을 파악했고 집요하게 그의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그 공략은 성공적이었고 선동열 선수는 패전을 거듭하면서 급기야 2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나고야의 태양으로 지켜졌던 그는 빛을 잃은 태양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선동열 선수는 1996년에 그 아픔에서 절치부심하여 그 이듬해부터 다시 찬란한 나고야의 태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한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일본 프로야구를 제패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말리는 승부의 세계인 스포츠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전략입니다. 그렇게 약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숨기거나 보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스포츠에서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몇 년 전 대선 때 가장 유력했던 대통령 후보 한 분이 자기 아들의 군복무 문제로 끝내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정적들은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군복무에서 고의로 면제시켰다는 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는 결국 그분의 낙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분이 낙선한 데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겠지만 자식의 군복무 문제가 자신의 발목을 잡은 일은 두고두고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속해 있는 정당에게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얕보지 않도록 우리는 약점을 감춥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양육강식으로 대변되는 이 경쟁사회에서 도태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 제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의뢰하는 학생들은 대개 그 학교에 문제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문제 학생들에게 상담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가해자인 경우에도 있고 그와 반대로 어떤 학생들은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학생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자기보다 연약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피해자인 학생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정들은 가정의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가정은 그리고 자신들의 아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는 몰라도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님에게 경쟁사회에서 가정의 문제점이나 자녀의 문제점을 노출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뒤처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근본적으로 그 가정들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연약한 가정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 그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많은 경우 가정들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은 가정의 연약함, 즉 자녀의 문제가 바로 부모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즉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 세 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그 이후부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진 메시아는 결코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죽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을 리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가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로 번역된 헬라 소피아는 그리스 철학을 가리킵니다. 헬라인들에게 지혜란 철학적인 논리, 즉 그들의 지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논리적인 언변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그들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가장 최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간 쓰레기들을 처단하기 위한 사형 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와 십자가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힘이요 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결코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연약함과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권력층과 로마 군대의 힘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마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뒤로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조차 주님의 십자가는 수치요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는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수치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소망이란 막연히 그 무엇을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소망의 바른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로마서 4장 18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참된 소망의 의미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여러 무리 혹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99세, 즉 100세가 거의 다 된 자기 몸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아내 사라도 보았습니다. 사라의 자궁 역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긴 여인으로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육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소망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진 소망과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되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판단하다 또 재판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자신과 사라의 죽은 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소망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막연히 모든 게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혹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만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6절 이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수치가 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이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약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스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정접두사 아바, 힘을 의미하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힘의 반대 혹은 힘 있는의 반대가 아스트레스,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 즉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스테네스는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 즉 경제적인 결핍, 궁핍, 가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스테네스는 우리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의로워지고 싶어도 스스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에서 공부했듯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에까지 혹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까지 도달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연약함 속에서 절망합니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방적기 발명을 시작으로 기술 혁신이 시작되었고 이를 필두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기계 문명에 대한 기대, 과학과 그리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아니, 과학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와는 반대로 인간은 그 기계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이 끝난 뒤에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의 본성으로 인해 더욱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본성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왜 이 지경이냐?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절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절망이 우리 육체의 질병에서 비롯되었건, 부도난 경제에서 비롯되었건,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또다시 인간은 절망하고 맙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자는 8절에 나오는 죄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또한 10절에서 원수라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원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박해에 앞장선 인물은 다름 아닌 바울, 즉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사울을 위시한 대제사장 무리의 위협과 박해가 예루살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의 도시인 다메섹까지 이어지자 그리스도인들은 아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가 마친 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공부하시게 될 구역 성경 공부는 말라기서입니다. 약 1년 반에 걸쳐 우리 교회는 성경 전체를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한 권씩 공부해 왔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오는 동안 드디어 오늘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을 모두 끝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났다고 방학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구원자에게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의 예언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에는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흔히 학자들은 이 기간을 가리켜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또는 침묵기, 심지어는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4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기로 알려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기간은 격동과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위로는 유럽,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아래로는 아프리카가 자리 잡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려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군주와 나라들에 의해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야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인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오, 즉 다리우스 3세를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뒤를 이어 역사의 패권을 잡은 나라는 알렉산드로스, 즉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마케도니아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왕의 세계 정복이 남긴 가장 큰 성과는 헬라 문명의 전파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 문명은 마케도니아 제국의 뒤를 이어 일어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더욱 폭넓고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그리고 그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점차 깊어갔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은 또한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로 알려진 이 침묵의 기간은 역사가 격변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결코 조용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격동의 역사 속에서 잠잠히 그저 침묵하며 계셨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기약대로라는 말은 바로 이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약대로는 카타 카이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카이론은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목적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카이로스를 비롯해서 크로노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시간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정해진 때를 가리킵니다. 카타카이로는 영어 성경에서 at the right time 혹은 in due time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타카이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절망하며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 없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시니스테미는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끌어모으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끌어모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끌어모아 쏟아부어주신 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유도, 경제적인 궁핍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도 죽음의 공포가 그 뒤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 역시 인간은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인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십자가, 아무런 힘도 없고 저주스럽게만 여겨졌던 그 십자가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셨다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나아가 경제적인 궁핍과 또한 권력자들에서 오는 모든 폭력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쌓은 바벨탑으로 인해 인간 스스로 절망하자 주님께서는 스스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소망의 근원이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잇는 400년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모세를 보내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경계사단,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GOP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부대였습니다. 제가 일병이 되었을 때 일병 사무봉이 되었을 때 저는 GOP에 들어갈 투입전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GOP에 투입되는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내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훈련, 그 투입전 훈련을 마치고 GP에 투입되는 날, 각종 짐을 꾸린 군장을 지고 또 제가 맡은 보직으로 인해서 저는 그 기관총을 들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비가 왔지만 점점 고지로 올라갈수록 산 위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산 아래에 내리던 비로 인해 흠뻑 젖어있던 제 몸은 산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상이 거의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 도달을 했을 때 이미 제 육체는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평소에 워낙 운동을 하지 않았던 터라 제 발목에서 그리고 무릎에서 허벅지에서 쥐가 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저는 마침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평소 쥐가 나면 몇 분 주물러주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워낙 제 몸이 지쳐있었고 또 무거워져 있었고 또 추운 날씨로 얼어있었기 때문에 제 몸속에 흐르는 피가 주먹 크기만큼 뭉쳐져서 돌고 있었습니다. 제 두 다리는 마치 시체의 다리처럼 허리 이하는 모두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등을 바닥에 대고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염없이 눈발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들었던 말인데 제 고참 중에 한 분이 제 지나는 것 때문에 피를 빼내려고 했는데 그 피를 빼내면 주먹만한 그 핏덩이의 피를 빼내면 출혈과다로 죽을 것 같기에 빼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해는 저물었고 그 시간에 저를 구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구원의 요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에도 이제 GOP 투입으로 인해 부산스러웠고 또 그 다른 부대는 다 이제 고지를 넘어서 골짜기로 자기 초소로 투입되고 있었기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늘을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이나 20분이 지났을까요? 포차, 그러니까 약 2톤 정도 되는 군용 트럭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체처럼 그대로 얼어붙던 상태에서 들려진 채 포차에 실려서 옮겨졌고 본부에서 1박을 하고 난 뒤에야 제가 속해 있던 부대로 소초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포차는 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른 업무들로 인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또 부대에서 포차 하나를 그리고 그것도 비어있는 포차를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비어있는 포차 한 대를 보내셨고 저는 그 포차로 인해 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한 곳에 몽땅 쏟아 부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겨울 때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침묵하시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때를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 안에서 절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울부짖을 때 주님은 조용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절망을 고스란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감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